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더 귀한 삶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증거를 받은 그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곧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꽃길 걷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받는 자리로 머물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신 겁니다. 우리는 자주 성령님이 늘 우리를 꽃길 걷게 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지만 우선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까지 어쩌면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여정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런 많은 시련을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 이 세상에 나실 때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모친의 몸속에 열 달을 계셨고 그리고 아프게 태어나셔서 어린아이로 자라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연약함을 짊어지신 거죠. 히브리서는 그것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능히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어야 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처럼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찬가지로 굳이 이렇게 험한 생활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특별히 사단에게 시험을, 사단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막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 홀로 계신 것이 아니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지만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 예수님이 많은 시련을 받으시는 그 과정에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친히 돌보셔가지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그런 영광스러우신 분인데도 이 광야의 시험을 벗어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앞서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걸어가신 길인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꽃길을 걷고 싶어하고 시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아무런 유혹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런 영역이 없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것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고 특별히 예수님조차 앞서가신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시련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같으면 요한이 잡히신 후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요한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특별히 갈릴리에 오셔서 이것은 예수님에게 익숙한 동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당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아주 힘겹게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사시사철 물을 구하기가 쉬운 곳이 갈릴리고 농사짓기 좋은 곳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갈릴리는 그 주변에 가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갈릴리 지금은 갈릴리 왜냐하면 다 몰아낸 거죠. 갈릴리가 사람 살기 좋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시사철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늘 푸르른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동네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전부 몰아내고 지금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차지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의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긴 했는데 로마의 그 라티푼디움이라고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일종의 부재 지주, 여기는 안 살아요. 그렇지만 많은 땅을 가지고 거기서 농장하면서 농사 짓고 소작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소출만 가져가는 그런 곳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2천 마리나 되는 돼지 때 이렇게 때문에 그 왜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실 때 갈릴리 왜 그렇게 돼지 때가 많았겠어요? 왜 돼지가 많았겠어요? 돼지 수요자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냥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돼지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지역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혼란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이방 문화에 물든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찌포리라 그래가지고 세포리스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로마 시대에 아주 거대한 도시가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지역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혼란한 지역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힘겨운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겹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의 신음과 탄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신속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물론 가난한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회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런 어떤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갈릴리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4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바다에 그물 던지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류 역사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된 거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전혀 다른 삶으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렇게 바꾸시면서 초청해 주신 거죠. 그런데 곧 부르시니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도 보시면,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사람들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오늘 18절에도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 20절에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이 사람들이 더 귀한 삶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버려두고 버려두고 이런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더 아름다운 초청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귀한 사명이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귀한 부르심이 있는 거야. 할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광야를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어제 읽었던 우리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싫어해요. 꽃길을 걷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 뭔가 부르심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꽃길을 걷는 것이라기보다는 광야와 같은 여정을 걷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을 가나안에 이끌어 가시기까지 광야를 거쳐서 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는 길이고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길이고, 아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 인생에 정말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에 참여하게 되는, 그 신앙 고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우리를 그냥 고군분투하도록 홀로 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고 비록 들짐승과 함께 있지만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거 묵상할 때 하나님이 백성을 그냥 광야로 내던지셨느냐. 그렇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주님은 그것을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광야에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한숨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